마태복음 1장 21절 한 절만 볼 텐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우리의 신앙을 바른 쪽으로 바른 길로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붙드시고 각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생일 축하하는 것은 엄청 중요한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생일 축하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축하를 하기 위해서 선물도 준비하고 그 생일을 맞이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어떤 선물을 그 사람이 기뻐할까를 생각하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젊었을 때에, 결혼하기 전에 젊었을 때에 생일을 맞이해서 축하받는 것보다 제가 지금 이제 50대 중반이 됐거든요. 이제 아들과 딸이 이제 다 좀 이제 대학 다니고 직장 생활하니까 이 다 큰 자녀들이 생일 축하해 줄 때가 더 좋더라고요. 왜 좋은지 알아요? 아이들이 저한테 용돈을 줘요. 제가 놀랬습니다. 제가 벌써 용돈을 받아 선물로 돈을 주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자, 부모가 8순이 되면 요즘은 환갑도 안 하고 7순도 안 하죠. 8순을 요즘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8순을 맞이하면 이제는 누가 생깁니까? 자기의 아들, 딸뿐만 아니라 손주들까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손주들이 다 같이 와서 생일을 축하해 줬을 때 그 의미는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 자리에 우리가 왜 모여 있죠?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은 한 분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생일을 축하합니다. 온 세상이 축하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만이 온 세상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거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온 세상을 위하여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축하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온 세상이 축하해야 될 이유는 온 세상을 위하여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 앞에서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하는 우리들이 여기에 있지만 세상과, 이것만 앞에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요. 예. 예수님의 탄생을 보는 두 개의 상반된 시각이 있다는 걸 좀 먼저 확인을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세상도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세상이 성탄절을 어떤 식으로 즐거워하고 있는가? 가장 단순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크리스마스 장식입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을 보면 사람들이 이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동네에서도, 프리몬트에 살았었는데 거기에 너무너무 멋지게 크리스마스, 12월만 되면 크리스마스 장식을 동네가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구경 올 정도로 정말 멋있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구경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성탄절을 축하하고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다 환호성을 지르고 그 앞에서 사진도 찍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 예수님의 형상도 없었고 비슷한 것도 안 보여요. 옛날에는 아기 예수님이라고 해서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 모습 있잖아요. 이것도 있었는데 아예 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벤져스라는, 우리 친구 나중에 어벤져스 슈퍼파워 가지고 있는 이 친구, 그 친구들의 그 그림, 그 그게 서 있어요. 그게 우리는 그러죠. 아,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여기 없겠지. 하지만 적어도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누구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입니까? 주인공이 예수님이잖아요.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을 축하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축하한다면 적어도 예수님 비슷한 모습이라도 해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근데 그걸 아예 그 자체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크리스마스인데 예수님의 흔적을 지우기에 여념이 없는 세상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요?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계속 누구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탄 찬양도 있고 성탄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즐거워하는데 우리 안에 뭔가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는 기분이 듭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친구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에 갔습니다. 한 친구를 축하하기 위해서 10명의 친구가 모여서 축하를 해줍니다. 근데 그 자리에 친구가 있는데, 그 생일을 맞이하는 친구가 있는데 친구 자체의 그 존재감은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여있는 10명의 친구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자기들만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크리스마스가 점점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는 게 아닐까,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는 자리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우리의 중심에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점점 사라지고 옆으로 주변으로 밀려가고 있더라.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마태복음을 통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이런 이야기로 성탄절이 시작하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어느 날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임신할 것이고 그리고 아기를 낳을 건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죠? 자, 그래서 1장 21절에 뭐라고 쓰였습니까?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구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구원이에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의미를 왜 그렇게 크게 생각하냐면 그분만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다른 존재가 그 일을 해냈다면 우리는 그 존재를 추앙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유일한 분으로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여기에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하러 오셨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구원하러 오셨다 했잖아요. 그럼 구원의 내용이 무언가?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텐데요. 그리스도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기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대속이라는 단어입니다. 대속이 뭐냐면 그겁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치렀다라는 뜻입니다. 대속은 그런 뜻이에요. 즉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 보고 그 죄값을 치르라고 하지 않고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러 오셨다. 이게 바로 성탄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뜻입니다. 자, 구원.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을 베푸시려고 왔는데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가 져야 될,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값을 그분이 대신 치르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구원의 내용이에요.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린다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 주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놓쳐버릴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크리스마스 장식에다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넣은과 동시에 그들은 모든 걸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빼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거기다가 장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다 없어도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받을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자, 이것이 바로 구원인데 두 번째로 4장,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통해서 하나 더 확인을 해봅니다. 여기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 다음에 5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을 오늘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예수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은 구원자라고 했습니다. 즉 인류에게 오늘날 이 시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태어나셨어요. 근데 구원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 용서를 받았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 결과가 뭐냐 했을 때 오늘 본문처럼 무슨 명분이에요? 아들의 명분이에요. 근데 명분이라는 단어 썼는데 영어 성경 보면 너무 간단합니다. 뭡니까? 입양입니다. 아들의 명분이라는 말은 아들로 입양을 받게 하시려고. 그 말은 입양이라는 단어는 뭐 언제 쓰이죠? 원래는 아들이 아닌데 아들로 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즉 기독교에 있어서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는 것인데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입양이 되었다. 따라서 입양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입양된 사람의 자격은 중요하지 않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입양을 이야기할 때 입양된 사람의 자격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모두 다 입양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입양이 된 아들이 된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입양된 우리들은 우리들이 어떤 사람인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이 뭐며 부모가 누구며 어떤 사람을 살았으며 얼마나 훌륭한 인격을 가졌는가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입양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입양된 우리들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도 안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입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즉 아들의 명분을 우리가 얻었다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고 어떠한 집안에 살았는가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나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어떤 것도 원하지 않으시고 단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여러분들을 수용하시고 받아들이셨다. 이거 하나만 붙들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다 입양된 사람들인데 입양된 사람들끼리 서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은 입양을 잘하신 것 같아. 저 사람은 입양을 잘못하신 것 같아. 입양이 잘 됐나 잘못됐나 이걸 성도님들끼리 서로 비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 해보면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하고 성격이 안 맞는 분이 옆에 있어요. 대화를 해보면 대화가 안 되는 분이라는 걸 알게 돼요. 성격도 안 맞고 기질도 안 맞아요. 서로 너무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서로 다른 우리들은 누가 입양한 겁니까? 내가 이 사람을 입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신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 사람도 입양하시고 나도 입양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다르고 서로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모든 게 도대체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는 우리예요. 근데 우리를 입양해놓고는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로 모아서 신앙생활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될 게 뭐겠습니까? 배워야 될 것이요. 입양을 하나님 얼마나 잘하셨는가. 아, 저런 성도, 저런 사람이 예수 믿어야 교회가 빛나지. 저 정도의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 교회 와야 교회가 위상이 높지. 그 반대로 어떻게 저런 사람을 교회에 오게 해서 교회에 누가 되게 하는가. 아, 저런 사람은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교회 덕이 안 돼. 우리끼리 뭐 하고 있죠? 하나님이 입양하신 것을 우리 스스로 잘못됐다, 잘됐다 판단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수용하셨고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와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될 게 뭐라고요? 서로서로의 차이 가지고 판단하는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수용하셨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수용하셨을까? 그렇다면 나도 어떻게 저런 사람을, 나와 이렇게 안 맞는 사람을 내가 수용하면서 함께 손을 잡고 갈 수 있을까? 요거 배우는 게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제대로 이해한 교회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즐거움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행복한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이 행복합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거 즐거우십니까? 목사님, 그런 질문 하지 마시고 행복하냐, 즐거우냐 이거 물어보지 마시고 왜요? 행복은, 우리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자녀나 구원받는 거에서 안 찾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해도 살면서 늘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과 즐거움의 내용은 내가 받은 구원, 자격도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하신 그 구원에 감격하고 그것에 즐거워하는 내용이 아니라 늘 우리의 행복과 즐거움을 좌우하는 건 무언가? 한번 우리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너무 길죠? 예, 많이 깁니다. 자, 그런데 그것 중에 제가 줄친 것만 한번 보세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뭐 하신다고요?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서 예수께서 살고 계신다. 근데 제가 줄을 안 찾았는데 그 밑에 보세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뭘 버리셨어요? 자기 자신을 버리셨어요. 즉 사랑을 하는데 무엇을 했냐면 희생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 사랑과 희생이 반드시 연결되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에 대한 태도가 확 바뀔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엄마에게 잘하는 자녀로 바뀌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엄마가 희생한 것을 알 때. 제가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럽니다. 아들아,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하냐? 제가 자랑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자랑하는, 저를 자랑하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하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우리를 안 버리셔서, 우리 사형제를 안 버리셔서. 왜냐면 제가 어머니 인생을 알거든요.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80년대, 90년대 그렇게 가난했을 때 우리를 버리고 얼마든지 혼자 자기 인생 살려고 가셔도 되는 저희 어머니가 모든 걸 희생하고 우리 지키려고 끝까지 남아 계셨거든요. 저는 그걸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요. 어머니, 어머니가 우리 사형제를 지키려고 모든 걸 희생하셨잖아요. 제가 그걸 알고 난 사람부터는요, 어머니가 어떻게 나오는가 상관없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최고입니다.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돈으로 키우는 자식? 사랑으로 키우는 자식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럽니다. 부모는 다 사랑으로 키우지 누가 돈으로 키웁니까? 일면 맞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많은 경우에 물질로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희생으로, 사랑으로 키운다는 것은 부모가 희생하고 그 희생으로 그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이죠. 사랑은 희생을 먹고 자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희생을 먹고 자라요. 희생이 있을 때 사랑은 가치가 있습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금방 없어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다시 보세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버리셨다고요.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걸 희생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자, 이게 귀에 못이 박도록 들은 여러분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영혼을 흔드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즐거움을 우리가 어떻게 키울까? 이거 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즐거운 마음으로 그분을 대할 수 있을까? 답은 제가 온전히 찾지를 못했지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제가 말한 거 한번 따라서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만 고백할 수 있으면 우리는 조금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해한 사람이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신 거, 이게 너무 좋아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을 마음껏 부르고 그분을 찬양하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첫 번째 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깊이 알수록 우리의 즐거움도 커집니다. 두 번째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보자. 마지막으로 읽어보자. 시작. 하루에 한 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느끼는 기도 다짐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며 이 성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중심으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